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협 없는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타협 없는 거룩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3장에서 바울이 이 바울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까지 왜곡하고 오도하는 이 유대교들에게 유혹되지 않고 진리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직접 다시 만나서 진심으로 이 바른 복음의 깊이를 가르치며 바르게 서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서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주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이 내용을 살폈는데, 특히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오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장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헬라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이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에 말하자면 자신의 개똥 철학을 이제 설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결국 돈을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다가 사람들이 거짓을 알아채고 이제 위협을 당하면 야밤도 주하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이제 종종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좀 전하다가 3주밖에 안 전했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쳐야 됐었단 말이에요. 자칫 그러면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나중에 그런 오해에 휩싸이지 않도록 절대로 사람들에게 뭐 패를 끼치고 어떤 돈 같은 대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생명의 진리를 알게 하고 구원의 참된 소식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왕, 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정해졌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걸 가감없이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냥 듣다 보면, 당연히 전하는 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각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일조를 수백만 원씩 하는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분명히 말씀 때문에 이 양심에 찔리고 어려울 일들이 분명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강단 앞에서 설교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해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 일, 그 도전을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돈 많고 돈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돼서 마치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듣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에 머물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한 삶에 대해서 괜히 말씀의 가치 그대로 고치려고 하기보다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뒷얘기하게 되고, 심하면 그것으로 인해 다투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특히 이제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그런 분들과 관련된 어떤 말씀의 그 바른 도를 전하려고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재정적인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말하면 목사 입장에서 그런 말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시드니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드니에서 가장 큰, 뭐 말하자면 학원을 운영하는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으로. 사실 그분의 십일조로 교회가 다 운영이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나쁜 뜻은 아니지만 자꾸 뭔가 목사님이 받은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때 그게 자꾸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했던 거를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큰 결단이었죠. 그럼 이제 교회가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싹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또 이제 그런 목회를 또 바르게 또 하고 계신 걸볼수 있거든요. 어쨌든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래요. 요즘 사회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뭐 혼전순결이나 동거나 술이나 담배나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당연한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심취해 있고 이렇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이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직간접적으로 세상과 같이 즐기고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전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 여기 와서 동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두 주밖에 안 다니 다들.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떠나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말씀대로 자신을 고치기보다 지금 이곳까지 와서 해외까지 와서 내가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예 교회도 오지가 않지만 교회를 오면서도 그동안 한국에서는 그래도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 빵 터지면서 자유롭게 되면서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죠.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런 사회 문화적 이 통념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당시 바울도 같은 상황을 겪어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목숨 걸고 오늘 이 시대보다 더 위험했겠죠. 목숨을 건 각오를 가지고 그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3절까지입니다. 자, 이 음란을 버려라,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그 사회의 문화가 그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음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곳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유대인들만 모여있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 근데 워낙 로마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상당수 믿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뭔지 사실 이게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 문화를 보면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남자들에게 성적인 것은 뭐 어디에 제한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실력을 쌓아서 사회로 직접 나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우도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만 봐도 그래요. 그저 나이 먹으면 시집가서 가정에서 평생 동안 자녀 돌보고 시부모 돌보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어요. 나이 먹었다는 게 그것도 뭐 요즘처럼 뭐 30, 4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보니 가정에만 이렇게 몰입됐다 보니 경제적을 책임지는 남자들의 뭐 외도나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그냥 평생 동안 마음이 시커멓게 썩어가면서 참고 살아온 거죠. 그런 남자를 돈을 벌어 가정을 책임져주고 있다라는 이 좋은 이유를 만들어서 가장이다 이렇게 뭐 존중하며 그러고 살아왔던 문화였어요. 불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불과 한 3, 40년 전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는 이런 남성 중심적 사회관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헬라 로마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부와 잠자리를 하는 것 외에도요, 뭐 자기 집 여정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자고 뭐 다른 어쩐 여자와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계하고 뭐 심지어 가끔 영화에서 보듯이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 이 성욕을 풀려고 나중에는 어린 소년들까지 소년은 뭐 당연할 거고 소년들까지 범하는 그런 동성애 범죄들이 막 벌어지는 거 아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헬라 문화에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거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로 들어온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음행의 문화 속에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로 온 남자들에게 이거 분명히 음행이 죄다라는 걸 알게 함으로 해서 그런 일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 헬라의 음란한 문화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전부 이 잘 산다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다 어디입니까? 오래 옛날부터 이 복음이 끝까지 뿌리 내려서 결국 그 복음의 뿌리의 열매로 그나마 이런 민주주의 사회, 자유 이런 어떤 법치주의 사회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이 로마 헬라 시대 이런 꼬라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말하고 있는 기본 가치들이 각 나라 법들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하게 겉으로는 제약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간음죄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법적인 조치를 그렇게 만들어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몇몇 나라들이. 그런 법들이 존재해도 사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속에서 음란의 정욕을 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정욕과 음란은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흘러가는 흐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분명하게 법으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도 그래서 더 교묘하게 자신의 욕정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욕심과 이 바람 피우고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실력 있다고 대통령 되고 실력 있다고 정치인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때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문화에서 이상한 특권을 누리던 남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근데 4장 4절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을 탈선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부부관계에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지금 심각한 음란함들이 넘쳐나고 있죠.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뭐 섹스 문화는 이제 기본입니다. 더더욱 이런 욕정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인터넷을 타고 연령에 제한 없이 퍼지다 보니 이제 국민학생애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그런 고학년이 되면 눈이 이제 그런 곳에 빨리 눈이 뜬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진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학교 교사라는 사람이 나이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우린 서로 사랑했다니 어쩌니 하면서 삼류 저질 영화 같은 데서나 보는 그런 짓거리들을 뻔뻔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들어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 그런 거룩한 삶의 대표적인 실천의 예로 음란함을 버려라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음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성도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는지를 잘 묵상하고 파악해서 여러분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음행의 문제는 그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에 의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지켜야 될 이제 몇 가지로 간추려진 그 중에 꼭 있었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강조할 것이 따져보면 더 많았을 건데 굳이 여기 지금 네 가지를 뽑아서 이런 것을 멀리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이 음란에 대한 이 분명한 간음에 대한 이 경고는 십계명에도 나와요.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냐라고 물을 때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경우 뭐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어쨌든 이 기준이 있으니 그게 다 금기시됐던 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된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방 사회 속에 이 헬라 로마의 문화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미 그 음란함이 기본으로 깔린 사회에서 익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생활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고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만드는 이 음란의 문제를 분명하게 멀리해라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청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사회 문화 속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특별히 깨서 음란을 멀리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9절.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삶, 형제사랑, 이웃사랑.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들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험하면서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계명이고 둘째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곧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 결국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네. 어? 곧 이 세상 곧 이제 끝날 거라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약속은 당연히 성도들에게 참 기쁜 희망이죠.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건 정말 성도의 당연한 어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소망을 담아서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럴 정도로. 그런데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태도. 그는 마지막 날이 언제 오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우리 앞에 임하신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명, 그 전도인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너무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만날 때 내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만나면 정말 낭패고 절망인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냐 이런 그 이 종말론적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에 속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를 만나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흉흉하고 어떤 일이 뭐 벌어진다고 해도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빛된 삶을 살라고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리더들은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도 없는 거룩한 백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갈 삶의 현장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애써 살아갈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능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빛된 삶이 되는 거고 성도의 삶이 되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일도 교회일이지만 직장일,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직장과 이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요. 거기가 진짜 사명지니까. 교회 일은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실수도 하고 좀 부족해도 이해가 되고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직장 같은 우리 이 삶의 사명의 터에서 불성실하게 하면 그 욕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이 성도들은 아주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저 주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뭐 직장일 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 시험 준비도 안 하면서 그저 교회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정과 직장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는요,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용서받고 구원됐기에 여전히 부족한 성품들을 말씀의 꼴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이는 거고, 잘못된 방향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그런 방향 점검,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 바른 기준으로의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역의 현장인 바로 자기의 가정, 자기 직장 일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열방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1차 관계 안에서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사명에 타러갈 수 있는 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 일이 바쁘다, 직장이 바쁘다, 공부가 바쁘다 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 일을 하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화장실 늘리고 집 늘리고 아파트 늘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전부 평생의 그냥 일이 되고 마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빛으로 땅 끝으로 보내셨는데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 다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정작 그런 일을 하도록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런 주어진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되 그곳에 보내어서 그런 삶을 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다운 빛과 소금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모든 것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된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워서 시간도 잘 조절해야 되고 삶도 조절해야 되고 나의 여가 시간 같은 경우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된 전도자여 증인된 가치를 따라 바른 방향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묵상의 삶을 통해 뭐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적 바른 가치를 우리가 익힘으로써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바른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태도로 심어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을 흉내내지 마시고 삶의 가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하는 게 아니죠.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온전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참된 빛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와 많은 자격증, 뭐 고학력의 졸업장들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바른 가치, 바른 목적을 아는 게 참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는 이 일에 항상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에게 친구들 속에 보내신 전도자여 증인된 이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보내받은 삶의 현장의 가치에 휩쓸려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먼저 달려나간 이 저들의 뒤통수 보면서 저들이 달려나가는 곳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지르려고 정신이 나간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달려가고 있는 그 현장의 뿌리를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는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가치로워 보이지만 결국 저들이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인싸가 되어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의 끝을 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결국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지옥이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고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지 않고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손가락질하는 뭔가 모자란 취급을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방송에서 비록 자신이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서는 혼전순결을 지키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께 방송하는 방송인이 마치 그냥 무슨 바보 천치 얼간으로 취급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의 바른 자세는요. 세상의 대세들이 비웃고 바보로 취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더 정확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혼자 화살 다 맞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방패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음란의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본능을 따라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비록 그런 일들이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을 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들 음란을 즐기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한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고 소금으로 보내셨죠. 각자 보내받은 곳에서 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문화가 다들 그런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낼 받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다 세상의 길을 가는데 나만 뒤처진다고 하며 이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내 욕심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모두가 그 길을 즐기며 바른 길을 걷는 이들을 조롱해도 주님 주께서 나를 이끌어 알게 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 거룩함이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